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전에 8살인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생일 선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일은 생일 맞은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을 사줘야 한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각각 선물을 자기에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뭐가 갖고 싶니? 물으니까 블럭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아빠 생일 때 뭐 사줄 거야? 아빠는 아이패드가 갖고 싶은데 그거 사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가 돈을 모아서 사주겠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아들에게 블럭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그럼 아들은 아빠에게 아이패드를 사줬을까요? 네, 예상했듯이 역시나 작은 편지를 선물하면서 저에게 내미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생일날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냐? 아들 녀석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선물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지는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 받아놓고 저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감일 것입니다. 이 말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책임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분명히 책임감이 있죠. 아직까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뱉은 말을 다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겁이 나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까 이걸 겁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그렇지 않죠. 본인이 뱉은 말을 어떻게든 책임질 때 우리는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돈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며 번 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그 사람을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리를 다 누리고 혜택을 다 보는데 그런데 혜택만 보고 권리만 누리다 도망가 버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혹시 그런 인간으로 보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잔뜩 받았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은혜만 받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실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인간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라는 거죠.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기원전 8세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에요. 또 이 요나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직접 소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인물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평생에 한두 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이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 새벽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기뻐서 춤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전부를 가진 사람처럼 기뻐하며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 은혜를 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면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숙적이었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되게 껄끄러운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어떻게든 이 아수르와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했던 만행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꼬챙이로 사람들을 찔러서 세워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다. 배를 가르기도 했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나라였죠.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중심부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알겠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돌아다녀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3절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주의 깊게 찾아봐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요나가 아까 전에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얼굴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가 숨는다고 진짜 숨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숨은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죄를 짓고 나서 모른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모르시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과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숨바꼭질 할 때 보면 그냥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죠. 그래 놓고 자기가 숨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완전한 범죄를 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십니다. 감히 어디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숨은 곳을 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찾는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숨는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숨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어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도, 내 생명이 지금 이 순간 끝이 나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구원,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먹튀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리석게 피한다고 피하는데 피할 수 없거든요.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뒤로 한 채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금 읽었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왜 성경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욥바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녹록치 않은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싫어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죠. 오늘날처럼 몇 시 몇 분에 배가 출항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기다리는 거였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과 반대편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고 그 욥바 항구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오는 거예요. 이때 요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원래 그 당시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이 길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도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이긴 했어도 자기가 보니까 마침 환경적으로 마침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려가기 때문에 아마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적어도 틀린 것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이것이 있죠. 뭐냐면 환경이 잘 풀리면 이 길에 뭐가 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무엇인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진행을 하는 가운데 환경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는 것이 아니죠. 환경의 풀림과 묶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잘못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인데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분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지 환경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이런 요나의 모습은요,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달려가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도와주는 것이죠. 일이 잘 되게 합니다.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하고요. 꼬였던 일들도 풀어줍니다. 어쩜 그렇게 일이 잘 풀린지 모릅니다. 물질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형통하고 다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노력할 때는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안 풀렸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니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형통과 여호와의 낯을 떠난 사람들의 형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먼 친척 중에 무당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릴 때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저에게 자주 해줬습니다. 저기 저 사람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저 지갑에 얼마가 들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맞추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사탄도 귀신도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침 배가 오게 하는 거예요. 마침 그 타이밍에 배가 오게 했다. 요나는 미련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아마 탔을 것입니다. 미련 없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배가 온다라는 것은 그 당시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 그 자체가 배를 타게끔 만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가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가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문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올육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시 보면 내려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그냥 한 번만 보이죠. 내려갔다, 요바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끝에 보면 배에 올랐더라라는 이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올랐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동사인데 내려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지만 내려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니까 올라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육지보다 배가 물 안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탈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였습니다. 내려가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어떤 겁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인생이 내리막을 탄다라는 거죠. 인생이 내리막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봉이 묵상해 보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어떤 게 무서우냐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사탄이 일을 잘 풀려가게 합니다. 사탄이 때마침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길은 인생의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려막길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잘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형통해지고 뭔가 때마침 환경적으로 뭔가 열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길은 인생의 길은 내리막 길인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문제가 없습니다. 잘 풀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이 그 인생의 내리막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작 그 요나만큼은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은혜의 자리를 떠나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내리막길로 계속해서 점점 내려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내리막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내려가다가 또 나오죠. 야라드가 또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배 밑바닥까지, 배 밑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자기 현재 상황에서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마침 사탄이 배를 보내줬고 그리고 나서부터 내려감이 계속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서 그 밑바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적 침체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가니까 그 끝은 뭐냐면 영적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죽음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치고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들어서 깨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들조차 불신자들조차 어떻게든 깨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조차 어떻게든 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깨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죽은 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본문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주실 때 세 가지 동사를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거죠. 뭡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요, 지금 상승하고 뭔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본문에 나온 요나의 모습은 어떻냐면 일어나긴 했는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에 보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지 않습니다. 외쳐야 할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의 자리에 그가 있어야 하는데, 일어나 가서 외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반대의 길에 가서 사탄이 그와 함께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마침내 죽은 자처럼 그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마침이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지키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의 자리, 그것은 어떤 것일까?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와 섬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명의 자리가 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공통된 사명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누군가 하고 누군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들을 부르실 때 주신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복음 전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려면 내 안에서 계속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초신자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이 복음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 자리에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뭔가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 여러분 전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사명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자, 태신자 작정을 하자, 살려보자 그렇게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내 속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자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냥 아무런 감흥조차 내 속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곧 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에게 명령하신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외치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 영혼부터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셔서 사명의 자리와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하며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